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먼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집사, 권사, 장로, 호칭제 실시와 관련해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지만 본질을 담는 형식은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본질은 언제나 절대적이지만 본질을 담는 형식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드리던 예배의 형식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박해 시절에 지하 묘소 카타콤베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드리던 예배 형식,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드리던 예배 형식,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한국 개신교인들이 드리던 예배 형식이 동일할 수도 없고 실제로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형식 가운데에 하나의 형식을 절대화하면 절대화된 형식이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고수화돼 본질을 담는 형식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질은 본질로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벌써 120년의 역사를 훌쩍 넘은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형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직분제도일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밖에 없는 권사직을 포함해서 집사, 장로직은 본래 봉사의 직분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제도적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120년 동안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봉사의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사상 유례 없는 대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직분 제도의 형식이 한국 개신교회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유교의 가부장 제도와 결합하여 마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그릇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 직분 제도가 한국 교회에 큰 병폐를 끼쳐왔던 것도 또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로 투표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혹은 투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등 많은 교회들이 투표를 치른 뒤에 그 후유증과 잡음으로 진통을 앓는 것은 바로 이 직분을 계급과 명예로 그릇 오해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가장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학력이 낮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 역시도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한 결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망가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비천하던 갈릴리 빈민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복음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분 제도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뜻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직분 제도의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의 임기를 제정한다든가 일정한 기간마다 신임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와 움직임이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하고 있는 한국 교인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2005년 7월 10일 창립 직후부터 구역을 통해서 전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의 호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면서 집사, 권사, 장로를 직분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회적 학력, 경력, 재력을 뛰어넘어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의 경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 제5장에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세례받은 지 1년,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자는 집사로 부른다. 만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교구 교역자와 구역장이 추천한 자는 권사로 부른다. 만 60세 이상의 남자로서 집사에 임명된 지 5년 이상,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한 지 2년을 초과한 자 가운데 교구 교역자와 구역장이 추천한 자는 장로로 부른다. 여기에서 교구 교역자와 구역장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름만 걸어둔 명목상의 교인인지 아니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인지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사, 권사, 장로 호칭자 명단을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의 경륜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호칭을 불러드리십시다. 그리고 호칭을 받는 분들은 그 호칭을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로 임직된 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은 되었지만 2년을 초과하지 못한 분들, 혹은 2년은 초과했지만 우리 교회가 정한 연령에 미달하는 분들의 명단은 집사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든 장로와 권사로 임직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도 다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또 그분들을 장로와 권사로 호칭한다 할지라도 100주년 기념교회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국 개신교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집사, 권사, 호칭제 시행이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병폐를 개선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달 전에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기사가 각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일간지에 실린 이청준 선생의 언급이 찡하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쓰던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다 떨어져 가는데 새 것으로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프터 쉐이브 로션은 남자가 아침에 면도한 뒤에 바르는 로션입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 응당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까 말까 망설인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로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청준 선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이자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션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제가 새 것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그 로션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침마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로션을 바릅니다. 만약 아침마다 로션을 바르면서 한순간 멈추어서 이 병 속에 남아있는 양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가 보다 더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남은 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생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사람이 단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엮어지지 않겠습니까? 묵은해와 새해가 갈라지는 분기점인 연말 연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2007년 12월 31일과 2008년 1월 1일은 전혀 별개의 서로 다른 두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 두 날들은 똑같은 날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1년을 365일로 정하고 한 해의 출발점을 1월 1일로 한다는 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 똑같은 두 날들 가운데에 하루는 묵은 해의 마지막 날로, 나머지 또 하루는 새해의 첫날로 구별될 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묵은 해와 새해를 지금처럼 구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창세 이래로 첫째 날, 창세 이래 10만째 날, 창세 이래 1억만 번째 날 하는 식으로 날짜를 계산해왔다면 저마다 매일 분주하게 사느라 지금처럼 365일마다 자기 생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365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묵은 해와 새해가 갈라지는 연말연시가 되면 한 번쯤 자기 나이를 생각하고 얼마나 내 생이 남아있을까 생각하고 자신의 지난 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연말연시는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에게 남은 로션이 자기 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생을 바르게 추슬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07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인지는 오늘 본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집과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진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유한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써 사울은 자신이 부정해왔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총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의 강론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전 내용을 말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내용을 스스로는 알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사울에게 복음의 전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메섹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서 그들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 복음의 진술을 사울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2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의 전 내용을 전수받은 사울은 그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수받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사울은 즉각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각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뜨거운 열정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유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유태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교회 집단을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기에도 사울은 그 불법 사교 집단을 척결하는 선봉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유태교가 부정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유태교인들이 볼 때에 사울은 유태교를 배신한 더러운 배교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고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복음을 더 힘차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는 유대교인들을 더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퍅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23절의 증언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급기야 유대인들은 비열한 배신자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증언입니다.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탓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광주리에 담겨져 다메섹을 탈출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사울은 그 고향에서 1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을 칩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당신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술을 전수받는 즉각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사울은 얼마나 주님의 택한 그릇답습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울을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기까지 사울이 복음 전파에 실패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젊디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울을 10년 이상도록 고향 다소에서 집가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까? 왜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그 사울이 즉각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처음부터 복음 전파에 성공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말 풋은 덜 익은 상태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풋과일은 덜 익은 과일로서 풋과일을 잘못 먹으면 배탈나기 십상입니다. 풋바둑은 이제 막 배운 서툰 바둑으로서 바둑축에 낄 수 없는 바둑을 의미합니다. 풋사랑은 진정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들뜬 사랑으로 풋사랑은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본문 속의 사울은 아직까지 풋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수받아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잔멸하던 폭도였습니다. 그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주님의 구원을 얻는 데에는 그 어떤 인간의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복음을 알고 이론적인 설교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삶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 풋 그리스도인인 사울이 그 즉각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먼저 진리 안에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처럼 보이는 사울의 실패는 주님 안에서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농익은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6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사울에 대한 주님의 훈련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안티옥 교회로 불러내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던 날 사울이 2000년 전에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증인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바른 그리스도인,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농익은 그리스도인만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주님을 쫓아 진리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주님의 증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7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원했던 바를 이루셨습니까?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청지기로서 더욱 겸손해지십시오. 겸손을 상실하면 세상의 성공은 영적 타락의 지름길이 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무산되었습니까? 그래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속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실패는 풋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가 됩니다. 지금 주어진 결과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황을 통한 주님의 훈련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십시다. 그때 2007년도는 2007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 12월 31일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그 숱한 새해들을 위한 영원한 초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청지기로서 더욱 겸손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이 영적 실패의 지름길이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것은 실패가 아님을,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풋그리스도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삶이요 참된 삶은 훈련을 통해서만 구축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훈련의 손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무심코 바르는 로션의 남은 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07년이 과거의 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고 올 숱한 새해들을 위한 영원한 초석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로 인해 2008년에는 우리 숫자만큼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월 1일부터 100주년 기념교회가 처음으로 집사, 권사, 장로 호칭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호칭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호칭하게 하시고 호칭받는 자들은 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우님들의 수고를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